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창조경제 2068회, 신뢰받는 정부 1213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447회. 최근 한 일간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발표한 연설문, 축사, 담화, 각종 회의 지시사항 등 27만여 글자와 말을 분석해봤더니 분야별 사용 단어의 빈도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개별 단어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825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대통령이 강조해 사용하는 단어는 그만큼 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지난 100일 동안 언급한 단어의 내용이나 횟수만큼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박근혜 정부 100일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00%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국민들이 열망했던 정치 쇄신, 국민통합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취임처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인사 문제를 비롯한 이른바 나홀로 통치 스타일이 국정 전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향후 임기 동안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창조경제라는 말을 2068회 네.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도 아직은 국민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라는 게 잘 뭔지 잘 모르겠다.
과제 제시가 창조경제 쪽에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근데 아직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하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을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 네네. 공정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 갑자기 그런 말씀을
했죠. 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대통령 자신도 공정사회라는 게 뭔지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제시한 것 같거든요. 네. 창조경제가 무슨 뜻인지 박 대통령은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라는 게 그 싸이 예, 그
네, 젠틀맨.
강남 젠틀맨에 나오는 거죠. 알랑가
네,
몰라.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도를 보면 또 이제 참모들에게 너무 성과를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너무 세세한 걸 챙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 후 뭐 3개월인가 하여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일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 네. 중요성을. 네. 그런데 본인도 돌아보면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네.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
그 국정과제들도 보면은 좀 어떤 부분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부분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중간에 좀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쳐다보고 네. 있으면 어느 순간 그 5대 과제가 또 4대 과제로 바뀌었는데, 5대 과제 때는 이게 그 경제 관련 공약으로 창조경제랑 일자리 부흥이 있었어요.
네.
창조경제도 아직 정의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창조경제는 어떤 산업정책일 것이고 일자리 부흥은 일자리 정책일 것이다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합쳐지면서 경제 융성으로 바뀌더라고요.
뭐 경찰이 4대학 적교를 우선 이제 예? 네. 정해놓고 나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경찰들이 치안에는 관심 없고 부정식품 쫓아만 다닌다고
네네.
그런 또 저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 국정이라는 그렇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4대학을 척결한다는 게 왜 좋은 뜻이지 나쁜 뜻입니까? 올바른 과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딱 제시하면 밑에 관료들은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이 참모와 강요의 역할일 텐데 좀 약간 박근혜 정부는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기준들로 봐서도 약간 그런 종류의 능력보다는 뭐 대통령과의 코드랄까 혹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랄까 이런 쪽을 더 봤던 게 아닌가라는.
오늘도 한윤영 기자와 함께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윤효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예. 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그 100일 평가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근데 문득 이렇게 100일을 전후로 뭔가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라는 특성상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한 번씩 평가해보는 게 필요한 일인지 좀 의문이 들던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이게 뭐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언론들이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을 평가하는 그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관행은 지난 1933년도인가 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해서
네.
100일간의 특별 회기를 갖고 그 회기 중에 뉴딜 정책 관련 법안 15개를 통과시킨 데서 이게 비롯된 겁니다.
네.
예, 그랬던 것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 후 100일로 바뀌어가지고 예, 미국 언론도 늘 이렇게 100일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럼 이 기준, 우리 뭐, 장관님도 100일 평가를 해보자면은,
네.
박근혜 정부의 100일이 어떻게 뭐 특징 지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특징이라면 우선 이게 뭐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인사 실패 때문에,
네.
정부를 구성하는데 두 달이 걸렸잖아요.
네, 네.
이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 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점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아, 근데 인사 실패 때문에 아니었고 이거는 그 정부 조직 개편하는
아 물론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 예, 그것도 예, 있었지만 이제 계속 이 장관 후보자를 이제 내정할 때마다 이제 뭐 네. 조덕적 흠결 때문에 인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
낙마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더 늦어지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정부를 구성하는데 두 달이 걸린 거. 예. 이거는 네. 뭐 아주 좀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뭐 특징에서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그 도덕적 흠결 때문에 그 줄기에서 막 낙마하는 사태가 난 데다가 더군다나 윤창중 사건까지 생겨서 말하자면 정권의 도덕성에 네. 예,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윤창중 사건의 경우에는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무능 때문에
네네.
정권의 효율성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100일을 그 사고 수습하는 데 쩔쩔매면서 보낸 것 같은
네.
예, 이런 것이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전에도 뭐 대통령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저서에서 취임 네. 100일 또 이제 취임 1년 이렇게 좀
네.
임기
네.
초기가 그 단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네. 그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 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네.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취임 첫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걸 보면 나머지 임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예측할 수 있다.
네.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 취임하게 되면 무슨 일부터 먼저 할 것인지 국정수행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렇죠?
네.
예. 정책 아젠다를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취임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민들한테 예.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고
네.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정책을 집행하고 그렇죠?
네. 네.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또 듣고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 또 과제를 던지고 이렇게 1년을 보내다 보면 대통령도 바쁘고 행정부도 바쁘고 국민도
네.
바쁘다는 거죠. 국회도 바쁘고. 왜냐? 생산적인 내 뜻으로 바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네. 그런 국정과제를 다 힘을 모아서 수행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1년을 보내면 나머지 임기를 잘 보낼 수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재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네. 1년이 제일 중요하고 취임 후 3개월이라는 것은 1년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네. 첫 번째 넘죠. 기간이고. 네, 네. 네, 그럼 좀 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요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그죠? 우선 정부 진영을 탁 짜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중앙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요 시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시기를 박 대통령처럼 보낸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 사실 담화문만 보고 그 평을 하자면 그 말하는 어떤 과제 제시가 창조 경제 쪽에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근데 아직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평가 가능하잖아요.
글쎄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이 그동안 창조 경제라는 말을 2068에 네.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도 아직은 국민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 경제라는 게 잘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대통령이 제시하는 이제 국정 목표라는 것은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민도 그 개념을 이해하고 대통령을 따라서 이거 수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가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하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을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
네네.
공정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죠.
했죠. 네. 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대통령 자신도 공정사회라는 게 뭔지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제시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부나 집권당의 고위 간부 인사들이 다 제각각 해석을 했습니다. 공정사회의 네.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국민이 혼란스러워서 결국 그 후에 공정사회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그 중요한 연설 계기에 제시한 대단히 중요한 네. 국정 가치자 지표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는다. 우선 개념을 모르겠는데 대통령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단 말이죠.
네. 예,
그랬던 것처럼 이번 창조 경제도 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 자신도 그 창조 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상성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일수록 대통령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시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러지는 못해서 혼선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런 우스개가 있잖아요. 뭐 네 가지 모른다는 거.
네.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창조 경제의 개념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두 번째가 뭐 안철수 의원의 해당치 모르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창조 경제가 무슨 뜻인지 박 대통령은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라는 게 그 싸이 예 그
네, 젠틀맨.
강남 젠틀맨에 나오는 거죠. 알랑가
네.
몰라.
네, 네 젠틀맨 네. 가사에 나오죠. 네.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보니까 취임 100일 지지도가 이제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다음과는 60%대 초반
그렇죠?
수준이라 하고 예예.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높고
그렇죠.
예. 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낮고 딱 예. 중간이더라고요.
예예. 예. 그렇게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향후 과제로 되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경제 성장, 복지 정책, 경제 민주화 이게 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그 삶의 문제, 어떤 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가 아직 좀 적극적으로 제시는 안 됐을지라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뭔가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대통령도 뭐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네. 제가 보면 뭔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는 그런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보도를 보면 또 이제 참모들에게 너무 성과를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너무 세세한 걸 챙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이 또 취임 1년차 성과를 내려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또 리더십의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언론을 보니까, 아, 뭐 이 새 정부는 말하자면 성과로 말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고, 신이 나에게 뭐 48시간을 주셨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했던데 기자들한테.
네.
예, 이게 보면, 아, 물론 이제 뭐 일을 더 열심히 이제 하고 싶어 하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서 뭐 좋은 뜻이긴 한데,
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대통령이 뭔가 조금 쫓기는 심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네. 대통령, 박 대통령 자신도 과거에 대통령은 취임 후 뭐 3개월인가 하여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일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
네.
중요성을.
네.
그런데 본인도 돌아보면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네. 네.
그러니까 아, 이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 하는 시간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조금 조급한 심정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네.
대통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 그럴수록 대통령이 그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국정의 성과라는 것은 국정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정확하게 짜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저절로 성과는 생기게 마련인 거죠.
네.
물론 아랫사람들을 독려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네. 이게 막 성과를 너무 요구하고, 더군다나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 그랬더라고요. 국정과제가 140개 과제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40개 과제를 중점관리 과제를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40개 과제를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
아,
이렇게 그 지시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사실 뭐 그 과제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개 국정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밑에 관료들에게 이걸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 그러면 결국 관료들은 이제 보고서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관료들이 그 윗사람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만드는 건 거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현실이 어찌됐든 대통령이 받아보는 보고서는 아주 이 훌륭한 가시적 성과가 난 것처럼 보고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대통령은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만 현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대통령은 현실하고는 저 동떨어진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이 또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국민이 볼 때, 아, 대통령은 완전히 현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큰일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시적 성과를 보고 싶은 그 심정도 이해하고 또 조급한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아랫사람들한테 너무
네.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강요하면 요구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네. 절박함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더 안 좋은 결과 얼마든지 그렇거든요. 과거 네.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네. 네.
네. 그 국정 과제들도 보면은 좀 어떤 부분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부분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중간에 좀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쳐다보고 네. 있으면 어느 순간 그 5대 과제가 또 4대 과제로 바뀌었는데 5대 과제 때는 이게 그 경제 관련 공약으로 창조 경제랑 일자리 부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창조 경제도 아직 정의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창조 경제는 어떤 산업 정책일 것이고 일자리 부흥은 일자리 정책일 것이다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합쳐지면서 경제 융성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근데 이러면 사실 경제 융성을 바라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추상적으로 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창조 경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추상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더 포괄적이 되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관료들이 보고서를 쓰기 더 편한.
어떻게 보면 편한, 네. 추상성이 높을수록.
예.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아, 그건 참 글쎄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그 5대 과제를 4대 과제로 줄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렇게 홍보실의 뭐 판단이었을 수도 예. 있겠는데.
아니, 그러고 그렇다고요.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대통령이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부처의 사무관 업무,
네,
뭐 민원 무슨 민원 작성 뭔가 무슨 그런 건
아주 사소한 것에
만져보신다. 예, 아주 작은 게 예, 사무관이 네. 하는 업무 아직도 대통령이 지시를 네. 했다. 예.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 깨알 지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깨알 지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예, 그렇게 될
뭐 수석 비서관 회의할 때 한 시간 동안 뭐 만자가 넘는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회의 때 보면 뭐 전에도 뭐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그 참석하는 강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모습만 이게 자꾸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그냥 막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아랫사람만 지시를 받아적는 것만 하는 것 같은 예, 이런 인식을 자꾸 국민에게 주어서
네.
예, 저건 참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예, 정말 뭐 사무관 업무까지 예? 그렇게 미세한 부분까지를 이제 챙기게 되면 나중에 물리적으로 그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네.
그런 작은 일에 대통령이 매달리게 되면 정작 대통령이 씨름해야 할 큰 문제, 그 큰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네. 아,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런 문제를 놓치게 되기 쉽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은 조심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무리 본인이 이제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탁을 줘야죠.
네. 예,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 경우에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예, 신문에 보면 뭐 깨알듯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로드맵이 좀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어서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좀 이렇게 깨알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또 취임 초에 말씀하신 4대악 척결에서 다른 것도 이해가 가는데 불량식품 같은 것도 이게 들어가 있어서 검사들도 불량식품 가지고 전담팀이 구성돼 있고 이런 좀 약간 웃지 못할 상황도
그래서 뭐 뉴스를 봤더니 뭐 경찰이 4대악 척결을 우선 이제 예? 과제로 네. 정해놓고 나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경찰들이 치안은 관심 없고 부정식품 쫓아만 다닌다고
네네.
그런 또 저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 북정이라는 그렇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4대학을 척결한다는 게 왜 좋은 뜻이지 나쁜 뜻입니까? 올바른 과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딱 제시하면 밑에 관료들은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본연의 업무가 치안 확보하는 게 우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떤 성과를 내서 우리 사람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확 가버리잖아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그 기자들이 대통령의 그 이제 그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요새 뭐 기자들이 많이 그런 거 비판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 예. 방금 말한 것과 이어지는.
글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뭐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기칠남형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직접 챙기는 예, 그래서 한자에
만기칠남형
만기칠남이라는 말이 한자 사자성어에 있어요. 모든 것을 만기 모든 걸 일을 다
아.
칠남 직접 챙긴다 친히 챙긴다는 거죠.
네네.
챙겨본다 만기칠남이라 그러는데 그런 리더십이 있고 또 아래 사람한테 탁 위임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게 만기칠남형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수석비서관 회의 때 뭐 한 시간 넘게 그죠. 뭐 일만자에 가까운 뭐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 뭐 하급 공무원이 해야 될 일까지
네.
대통령이 지시한다든지 이게 이제 만기칠남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예.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열심히 꼼꼼히 챙긴다는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만기칠남형으로 이 일을 하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행정부처의 관료들이 이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네.
지시를 기다려봤다 해야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틀렸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지시만 기다리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본인이 감당을
못한다. 부담이 못할 만 감당 못할 만큼 일에 파묻히게 되고.
네.
예. 그 이건 절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그 창조성을 강조를 하는데 바로 만기 칠남형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관료들의 창의성을 막는 방법이거든요.
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지시를 하게 되면 창의성을 안 갖게 된다고요.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은 대통령이 그렇도록 강조하는 창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만기 칠남형이라는 평가를 아하. 받았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오랫동안 그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독서량이 많고 워낙 그 탐구형이라서 네. 굉장히 정책에 관한 식견이 뛰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만기 칠남형이 됐다고 보는데
네네.
그때도 제가 이제 그 밖에서 야당할 때 들어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을 만나서 얘기를 직접 들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왕왕 때때로 좀 그 어처구니 없는 허점이 보이던데 그런 것을 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막지 못하느냐.
네네.
나도 예를 들면 문민정부 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몇 년 해본 사람이지만 그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는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아주 격론을 벌일 때도 있었거든요. 의견이 네. 안 맞아요. 수석끼리. 예, 그러면 결론이 빨리 안 나면 비서실장이 다른 수석은 바쁘니까 가고 관련 수석만 남아서 더 토론하자. 이래가지고 또 토론이 막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정책이 상당 부분 보류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고쳐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이 허점이 메꿔지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째서 김대중 대통령 밑에 수석비서관에 의해서는 매일 회의를 하면서 뭘 하길래 이런 허점이 안 막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비서관 말이 아 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와 같은 수석비서관 회의는 없습니다. 그래요. 없다니요. 그러니까 회의는 열리지만 그런 토론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상세한 지시가 내려온대요.
네.
일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는 저렇게 처리하라.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수석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해서 결론 낼 생각하지 않고 그 지시를 기다리는
네. 예,
이런 형국이라 과거 같은 수석 비서관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정말 큰일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계시잖아요.
네네.
저 얼마 전까지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를
그랬던 분이죠.
물어봤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도 만기 칠남형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만기 칠남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두 분의 만기 칠남형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생각을 곰곰이 하더니 자기가 보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만기 칠남형이라도 내부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대요. 그 전체 이런 회의에서는 별 토론이 없었을지 몰라도
네.
대통령이 해당 참모들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네네.
굉장히 장시간 토론하는 걸 자기 여러 번 봤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 구체적인 지시를 만들기 전에는 토론하시는
하는데 네네. 여러 사람 모인 자 사는 건 아니지만
예.
개별적인 참모나 강요들을 불러서 굉장히 장시간 토론하는데 김 대통령은 토론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많이 알고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라서
그렇죠.
예, 논리에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늘 그렇게 그 논리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가 듣기로
네.
내부에 그런 논의 구조가 전혀 없다고 그런다. 그걸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네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당 관련 참모나 강요들하고 충분한 토론 거쳐 결정하는 그런 형이 아니고 뭐 혼자 결정하는 것인지 뭐 특별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부에 그런 그때와 같은 그런 토론이 없이 논의 과정이 없이 이 결정되는 이런 점에 자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같은 만기 칠남형이라도 그거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예. 그럼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의 판단이 그런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거나
네.
또는 수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완될 수도 있고 훨씬 안전하고 좋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든 좀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네,
그런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약간.
지금,
파악이
지금은
안 되는.
불분명하지요. 다 네. 모른다는 거니까 뭐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만. 네.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 네. 이견을 얘기하고 그건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고 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그때도 이미 대통령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참모가 올라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네? 대통령으로서는 좀 언짢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한 번도 그런 표정이나 그런 말이 없이 다 끝까지 듣고 자신의 논리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네. 그런 피차의 그런 설명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통령께서 아 내가 윤석 말을 들어봤더니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바꾸자. 네. 바꾸는 일도 몇 번 있었고요. 네. 끝내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한 번도 말하는 도중에 말을 못하게 제지하거나 또는 언짢은 기색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수석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 네. 크고 작은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다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왜 실수 없겠습니까? 오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이 네. 아닌 이상. 그런데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실수나 오판을 최대한 막자는 뜻으로 고위 참모들을 다 두는 거잖아요. 가까이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은 우선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현실을 네. 예, 이 정책이라는 건 앉아서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결과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주면 대통령의 그런 실수나 그런 오판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이 참모와 강요의 역할일 텐데 좀 약간 박근혜 정부는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기준들로 봐서도 약간 그런 종류의 능력보다는 뭐 대통령과의 코드랄까 혹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랄까 이런 쪽을 더 봤던 게 아닌가라는
글쎄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성심도 안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네. 코드도 중요하죠. 뭐 생각이 맞아야 일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대통령 주변의 언론가 더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이 몇 차례 언론계 간부들하고 이제 오찬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뭐 편집국장, 정치부장, 또 출입기자까지 이제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그 대통령 오찬 행사에 참석하고 나온 그 언론계 간부들 중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대통령 앞에서 뭐 청와대 참모들이 말을 제대로 못한다더라. 네. 하는 소리가 무성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자기들이 현장에서 딱 보고 느끼기에는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숨도 편하게 못 쉬는 것 같더라 이러더라고요. 네. 네, 물론 뭐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전임 대통령 때도 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간부들인데 네, 네.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속으로 놀랐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통령 주변이 그렇게 삼엄하고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 같으면 그 참모들이 어떻게 예, 편한 마음으로 네. 사유를 자유롭게 사고하고 예, 대통령한테 가서 건의하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 그런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겠지만 윤창중 사건의 대처 같은 것들이 좀 그런 분위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더 꼬이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원래 이제 관료들은 뭐 정치인도 뭐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터지면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책임을 안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묘한 방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죠? 아니면 이 일의 그 이제 본질을 호도하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 뭐, 네.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에서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는 다른 행정기관하고는 달라서, 예, 이제 그런 게 없어야죠. 그래서 네. 남 독특한 그런 근무기강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윤창룡 사건이 났을 때 수습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모습을 보면 뭐 이제 자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선 굉장히 허둥된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네. 판단하기 어려우면 두렵다고요. 우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결정해서 집행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질질 끈다든지.
네네.
예?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수습할 수 있었던 일도 크게 악화되는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들어봤더니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남기 홍보수석이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대통령께 대한 사과를 얘기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다들.
그게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남기 수석의 의사가 아니라.
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뭐 이걸 사실 여부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네.
이게 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한테 그걸 전해준 사람은 그걸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그 걱정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청와대 참모들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예,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건의 본질이 위기인 건 아니었잖아요. 국가적 위기가 된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국가 안위에 관계된 건 아니었으니까.
네, 개인의 잘못이기도
그렇죠.
한 문제였는데.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이런 위기가 왔다고 가정하면.
네.
야, 저런 식의 대처 능력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겠느냐는 걱정을 하면서
네.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한 가지 예로 뭐 이런 거였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걸 들었거든요.
네.
제가 뭐 그분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고, 예, 그게 뭐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네.
뭐 공개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나, 저는 뭐 그렇지 않고서야 이남기 수석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께 대한 네. 사과를 한다는 건 좀, 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네. 이남기 수석 잘 아는데 어떤
네.
분인지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유, 너무 현 정부에 대해 좀 기대가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건 뭐 우리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정부를 뭐 헐뜯거나
네네.
비방할 그렇지. 목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죠.
네.
예. 어쨌건 100일을 평가할 때는
네.
예. 뭐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동안 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독특했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촛불 사태를 맞아가지고 그죠 취임하고 3개월
네.
만에 뭐 지지도가 뭐 20%까지 내려가는 이런 위기까지 겪었었죠.
그렇죠.
예, 뭐 거기다 비하면 이번 경우는 좀 성격이 달라서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아주 독특한
네.
예. 모습으로 대기를 보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솔직하게
네.
하는 것이고, 예. 네. 이건 반드시 또 이런 거는 뭐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변명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도 좀, 뭐랄까, 이거는 좀 소소한 부분이라도 잘했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싹수가 있어 보인다.
아,
기대가
예.
있어
국민들이,
보인다거나.
국민들이 예. 지금 지지도가 그래도 네네. 100일 계기로 여론, 언론기관들이 많이 다 여론조사 했잖아요. 보면
네.
그래도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한 65% 수준.
네네.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중간이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그렇습니다.
중에서.
예.
예. 그거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개 국민들이 긍정적인 점수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대북정책 같은 거. 그렇죠?
네네.
예. 북한이 상당히 그 위협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도 새로 취임한 여성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저의도 있었음직한데.
네.
어쨌든 상당히 의연하게 잘 대처했잖아요.
네.
뭐, 예,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원칙도 좋았고.
네. 그리고 뭐 너무 이것을 그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네.
너무 위기를 과장하거나 네, 이런
않았고.
것도 아니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는 모습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고 일관성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다고 비춰진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서민 대중들한테 그래도 광범위하게 호감을 산 것은 이 재벌 기업들의 골목상권
네네.
침해 이런 거 확실히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예.
그 많은 부분 지금 실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네. 좀 그 검사들의 활동이나 법원 판결들을 보면은 그 네. 문제에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네.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골목상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몇 명이 안 나갔잖아요.
그랬죠. 뭐
신격호 회장이라든지 맞아요. 정용진 회장이라든지 네, 네, 네. 좀 그렇게 국회를 좀 너무 무시하고 이런 사안이긴 했지만 네. 사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법적으로 네. 그 처벌을 받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검찰 쪽에서는 약식 기소를 해서 좀 의지를 보였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기소를 해서 뭐 벌금을 몇백만 원씩 때리는
그렇죠.
4명 정도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CJ건 같은 경우도 뭐 물론 CJ가 이제 뭐 흔히 뭐 기자들 사이에서 또 사람들이 또 흔히 생각하다시피 삼성이랑 좀 틀어지면서 뭐 좀 당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거 이전에 검사의 수사 속도 자체가 예전 한화 그룹 상황보다 훨씬 빨라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기업 사범 같은 데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글쎄요. 예, 이런 네, 그러니까 관측이 뭐 경제민주화 같은 것도
네.
뭐 선거 때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했다고 하지만
네.
예, 그런 대통령이 막상 이제 취임해서 보면 또 현실적 조건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거 때 공약한 대로 하기 어려운 예, 그런 측면도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단호하게 시행하는 모습을 보인 거.
네.
예,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저는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하나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 부정 같은 거 말이죠.
네.
예, 이런 건 대통령이 말하자면 국민의 그 생명이나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꿨다라고 하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박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하면
네.
전 정말 말대로 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가요 솔직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예, 기대를 갖게 하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예, 전 그러고 제발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대로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생님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이게 사고 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네, 엄청난
그게
얘기죠.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을 전제됐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말로 국무총리는 뭐 천인공로할 일이라고 그랬지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것뿐이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부패가 너무 만연돼 있어가지고
네.
예. 뭐 안 썩은 구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지경인데 예.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이번 원전 예? 예. 그 부정을 계기로
네.
정말 이 부패 예.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 예, 이런 것은 정말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예,
네.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요, 예, 국정 수행하면 저는 뭐 상당 부분 한국 사회의 예, 부정부패가 뭐 해결은 안 되지만은
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싱가포르에 말해요, 이광윤 수상이 이 부패 척결에 성공한 지도자로. 일찍 평가를 봐서 유명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네. 확실히.
아시아에서 그렇죠. 유일하다는 말 들을 정도로, 뭐, 일본을 네. 제쳐놓고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부패척결에 성공한 지도자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그, 뭡니까,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수상 직속기구인데, 부패행위조사국.
네, 네.
영어로는 이니셜만 따서 CPIB라 그러는데.
아, 예, 예.
네, 거기서는 어린애가 울다가도 CPIB가 온다 그러면 그친다고 할 만큼 국민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차 네. 없으니까 부패를 네. 척결하는 데는. 예. 네. 근데 거기서 그 CPIB라는 그 부패행위 조사국의 국장을 오래 지내다가 정년 퇴임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어요.
네.
대사관 근무할 때니까 신분이 외교관 아닙니까?
네. 네.
만나서 물어봤어요. 부패 척결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요체가 뭐냐,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네네.
기다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달렸다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국가 최고 책임자다.
네?
그 사람이 의지, 실천 여기 달린 거라는 거죠. 네.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의지와 실천력이 없으면
네네.
어떤 법과 제도도 부정을 못 막는다. 네. 그럼 자기네들은 이광여 수상이 그 점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성역이 없고 측근도 그렇죠. 날릴 수 있다. 이런 네, 걸 보여줘야 네. 된다는
실제로 거죠. 이광용 수상은 그랬거든요.
네.
말하자면 부모 친척하고도 의절하고 산다고 할 만큼. 수상이 그랬어요. 부정부패라는 게 맞으면 수상이 아버지 부탁이니까 이거 어떻게 안 들어드리느냐.
네.
그렇게 하면, 예, 또 장관이 또 어머니 부탁인데 어떻게 안 들, 여기서 부정부패가 싹 트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아주 가족하고 의절하고 살 만큼 공사를 냉혹하게 구분하는 이걸 실제로 그 사람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로 뭐 가차없어에 걸리면 천하없는 사람도 안 돼요.
리콴유 네. 수상이 아시아적 가치를 말씀하신 걸로 유명한데 이건 별로 그렇죠. 아시아적
그 가치가 아니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말이 그렇게 인상적이에요. 한 사람에게 달렸다. 뭐 아주 지체 없이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네. 기다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달렸다. 그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달렸다. 부패 척결이
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보세요.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무슨 영일대군, 대통령 형님은 그렇습니다. 영일대군, 또 네. 대통령의 뭐 정치적 멘토라는 사람은 또 방통대군.
네.
그 방통대군은 뭐 양자까지 두시고, 예? 그리고 신문에 공공연하게 만사형통이라는 게 제목으로 뽑혀 나오고,
네.
이런 일이 뭐 그냥 비일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5년 내내.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은 그걸 뻔히 알면서 내버려두고 본인들도 전혀 조심하지 않고 그러다가 다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정말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를 거라고 봐요. 본인 자신이
네네.
도덕적으로 그렇게 그죠?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산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사간에 지금 벌써 대통령 이제 100일 지났지만 대통령 친인척이 무슨 말썽 일으킨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뭐 측근이라는 사람이 사고 친 것도 없잖아요.
뭐 인사 문제가 좀 있긴
뭐 하지만. 인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네. 뭐 도덕적으로 무슨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네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발이 아주 좋다. 예, 이것만 대통령이 잘 지켜줘도
네.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죠? 그것도 권력 부패를 없애면 이게 얼마나 큰 기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건 해줄 수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은
네. 예.
저는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말을 많이 하시지는 않은데 한 말에 대해서는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그렇죠.
타입인지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대를 하게 예.
말에 대한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개인의 도덕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전에 좀 겪어봐서 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부패할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네. 그 확신이 좀 예.
현실화 되기를 기다리는 예. 거죠.
보답을 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말이죠.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이거 개별 단어 중에서는
네네.
국민이라는 단어를 825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민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사용했을까?
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지난 대선 때 출정 선언문에서부터
네.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가 국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내 꿈이 행복한 나라 슬로건이랑도 연결 지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그 선거 때도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집권하고 나시면 이게 좀 세밀하게 국민이라는 게 어떤 뭐 여러 가지 계층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무언가 좀 구체적인 걸 던지셔야 할 텐데 아직 여기까지는 못 나가셔서 아직 국민이라는 단어에 머물러 있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뭐 그것도 예. 일리는 해석이네요. 그런데 아까 이제 국민 행복 시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나는데
네네.
저는 그 처음에 그 구호가 나왔을 때 아 저건 잘못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아, 그 취지는 충분히 뭐 공감을 해요.
네.
그런데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어느 한 순간이거나
네.
길어야 하루 이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사람의 행복감을
네,
오래 지속적으로
있죠.
갖기 어렵습니다.
네.
바로 다른 불행한 문제가 등장하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라는 행복에다 시대를 붙이는 것은 아 이거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라고 생각이 돼서
네.
대통령이 그 국민에게 한 약속 슬로건으로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오히려 또.
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예. 예, 그러나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은 슬로건이, 예, 국민 행복에다가 시대를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국민 행복 시대를 물론 뭐 금방 내년에 열어주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네네. 예, 아니지만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 행복 시대라는 그 약속을 그렇게 실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죠. 그러니까 네.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 저것은 정치 슬로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으로서는 잘못 잡은 개념이다.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예. 여전히 지금도 뭐 국민 행복 시대 얘기를 많이 하대요.
네.
그런데 그 뭐 국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나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국민이라는 거라는 말은 원래 통합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 이제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잖아요.
예, 100%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이제 통합, 그죠?
네.
이런 거나 이제 강조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통합적인 개념인 국민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상황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반대로 박 대통령의 잠재의식 속에 시민사회보다는 국가주의적 사고가 더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네,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직접 뭐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저도, 예, 예.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네.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건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죠.
네.
예.
네,
이게 어디까지나 이 국가 전체의, 공동체 전체의. 그렇죠? 가치, 어떤 공공성이라는
네.
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것이래야지 국가주의적인 것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주의적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그런 시절 살았지요.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하면 개인은 따라와야 돼. 말하자면.
네.
이거는 민주적인 예? 예, 공공성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건 국가주의적 공공성이거든요. 이건 전체주의로 연결되기 쉬워서 아주 위험한 거라고 평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예. 그래서 그것과 국가적인 가치,
네.
공동체적인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이게 민주적 공공성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혹시라도 박 대통령이 잠재의식 속에 그런 국가주의적 사고,
네.
있어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어떤 교수분이, 예, 그 말씀한 걸, 그, 신문이 보도했던 걸 읽은 일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소명의 리더십이라고.
소명의 소명. 리더십이다.
네, 막스 네. 베버가 얘기한 소명으로 정치
네.
이런 소명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게 소명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헌신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더라고요.
개인보다 국가에 대한 헌신성?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칫하면.
네.
예. 국가로의 헌신성이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절대로 좋은 가치이긴 하나, 개인보다는 이거를 중시한다는 것이라면,
네.
예. 이것은 역시 국가주의적 성향을 얘기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교수분이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지를 확실히 알 길은 없으나,
네.
제가 그것만 그런 기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으로는, 역시 이 교수분도 나처럼, 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속에는 국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네.
그게 뭐 나 일방적인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교수님께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네.
확실히 그 양자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을 계속 강조하는 게 예전에 국가에 대한 강조보다는 좀 개인을 돌아보는 면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이 국민을 국가 국민의 그 국민이 아니라 다른 용어로 대체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또 국가주의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잘 드러나는
글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예민하게 좀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서 당에 그분이 계실 때도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성이 네. 국가주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몇 번 한 일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것이라서 전 예민하게 살펴보는 편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뭐 받아들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죠?
네.
뭐 특히 인수위 시절부터 뭐 완전히 뭐 불통. 이라는 말도 들었었고.
네, 이 불통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잘 안 하신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그렇죠. 일어나는 것인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언어를 절제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과거부터도 그 언어의 절제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아까도 뭐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막 짤막한 말 한마디로. 그죠? 네. 의사를 표시하는. 언어의 절제력도 뛰어나고 또 감정의 절제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어요.
네.
제가 당에서 겪어볼 때는
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 감정의 절제력은 초인적인 내가 있어 보인다. 아, 화를 내는 네. 법이 없으니까 도대체.
예,
예. 네? 늘 같은 뭐 크게 기뻐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크게 뭐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도 안 보이니까 감정의 기복이 없더라고요.
네.
이게 이 절제력은 초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좋고 나쁘고 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은 초인적인 데가 있다고 제가 얘기한 일까지 있어요.
네.
그 언어도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의 절제가 가능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절제력을 보이고 언어를 절제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또 언어를 절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형식적인 말만 해버리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말을 짧게 하고 적게 해도 마음을 열면 상대방이 그걸 금방 알죠. 느낍니다. 그렇죠?
네.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왕이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하니까
네.
기자회견 같은 걸 열어서 국민 앞에 나서서 뭐 그동안의 경과도 설명하고 심경도 얘기하고
네네.
국민의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호소할 건 호소하고 뭐 이렇게 좀 담백하게 솔직하게 국민하고 소통하는
네. 네,
교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언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임 100일을 언론인들만 다 평가를 했지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평가를 네, 하시거나 좀 그러니까 소회를 밝히시는
그
않은
뭐
거네요.
우리 한윤정 씨도 기자인데
네.
기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았다고 봐요? 안 하는 게 좋았다고 봐요?
아니, 저희도 하는 게 좋았다고
뭐 보시죠? 기자니까 그냥 기사거리 주니까
일단 네?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네. 그런 차원을 넘어서도 100일 담화문을 발표를 안 하셔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말씀하시는 기회가 없었고 그런 선장에서 100일까지 네. 말씀 안 하신 거는 좀 국민의 입장에서 뭐 앞서도 얘기했듯이 네.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측면을 너무 밝히지 않은 게 아닌가.
예, 네, 그래요. 나도 네. 네, 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예.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에게 솔직한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과거에 보면 어떤 대통령이나 뭔가 모양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국민 앞에 나서도
네.
뭔가 이렇게 좀 예? 국민한테 뭔가 얘기하기 좀 거북한 거
네, 네.
예, 뭐 이런 것은 하고 싶어하지 않게 인지상정이죠. 네. 예, 근데 대통령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참모들도 자연히, 그 애들, 뭐 요새 문자로 폼 나는 거 아니면 대통령 가난한 뭐 이렇게 언론에 노출 안 되게 하려고 말하자면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네.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지만 그렇게 기자회견 하지 말자고 건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번에도 저는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
대통령에게 10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은 반드시 모양 날 때만, 국민 앞에 나서서, 모양이 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이 뭔가 좀 자랑할 만한 얘기.
그렇죠.
예. 뭐,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걸 뜻하는 것인데,
네.
그럴 때만 국민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예. 뭔가 대통령이 아주 입장이 궁색하고, 정말 국민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기 거북한 그런 괴로운 심정일 때도
네.
나서서 국민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 국민이 그걸 다 받아준다고요.
네.
이해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외로 참 관대한 데가 있습니다. 예.
큰 지금 너무 관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큰 잘못이 일어났을 때도
네.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면 국민 금방 그 잊어버려 용서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오히려 국민의 가슴 속에 응어리 찌꺼기가 남습니다. 응어리가 남아요.
네.
예. 이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장 모양이 안 난다. 입장이 궁색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 모든 거를 어차피 국민이 주권자고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뭘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오히려 그런 정직성, 그런 솔직성을 국민이 높이 산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을 더 안쓰러워하고
네.
더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대통령을 더 성원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런 데 잘 판단해야 돼요. 저는 이번 그 100일을 맞으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보내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비록 성과를 본인들의 생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러는 면이 있겠으나 오히려 그렇기에 더 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것이죠?
100일 동안에 국민이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은 게 많아요.
네.
실망하고. 그렇죠? 윤창중 사건 같은 건 뭐 망신스러운 일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청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 순간부터 싹 잊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더 이상 그 문제를 재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네.
예. 그런 게 우리 국민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렇다고 또 너무 빈번하게 그러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안 네. 좋겠지만은, 예. 적당한 계기에는 꼭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 했어야 한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네.
국정 수행을 잘 해서 예?
네.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예. 아니,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그렇죠? 그야말로 국민이 행복하려면.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국가가 잘 발전해야 되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 이끌어줘야 되니까.
네.
예. 뭐 그런 충정에서, 그런 좋은 뜻에서 우리가 뭐 비판도 하고, 충고도
네.
하고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박 대통령이 앞으로 좀 국정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게 또 뭐랄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지만 또 금방 가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금방 갔죠.
네.
네. 더군다나 뭐 그런 어려움을 수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그걸 겪는 동안에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겠지만은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고 할 만큼 빨리 갔다고 봐야죠.
네.
또 뭐 앞으로 100일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이 금방 가요.
예.
아예 따지고 보면 5년도 금방 갑니다.
네.
예, 네? 네, 오죽했으면 뭐 그런 농담들 하더라고요. 하, 이명박 대통령 때, 야, 이거 4년이 언제 가냐? 그랬더니, 아, 벌써 지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던데,
네.
사실 대통령 임기 5년이 취임할 때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 측근들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5년이.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5년이 금방 가거든요.
네. 네. 또 일을 해,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뭘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네. 네.
대통령이 국정의 중요한 과제는 시작한 것이 중요하죠. 시작할 때 목표가 정확한 게 중요하고, 그죠?
네.
그걸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게 능력이 중요하지. 성과는 저절로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네.
꼭 자기가 재임 중에 모든 일의 결과를 봐야만 됩니까? 그 과욕이에요. 예. 그럼 시작하고 열심히 네. 하다가 퇴임하면 다음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국가를 해서 유익하면 된 것이지 꼭 어느 개인의 업적으로 남아야 한다는 그 욕심. 아니, 또 퇴임한 후에도 그 결과가 좋으면 다 역사나 국민이 평가한다고 해, 나중에.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이만큼 해놓고 나갔다가 이런 결과가 됐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내 임기 중에 이걸 다 성과를 내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겠다는 그 욕심.
네.
예, 뭐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오히려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100일이라는 기간을 좀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네.
조금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은데 그럴수록 평상심을 잃지 않도록
네.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예, 사물을 판단하고 예, 정책을 결정하고 전 그래야 된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앞에 계시다면 정말 네. 좀 예,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도 이게 임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조바심을 너무 내면 안 된다는
안 됩니다.
이게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윗분이 지도자가 조바심을 내면 아랫사람 더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런 때일수록 옆에 참모들이
네.
대통령이 늘 좀 여유로운 평상심을 갖도록 잃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아랫사람으로부터 격려도 필요하고
네.
그런 충고도 필요한 거예요.
네.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막 다시 만나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충고를 진정어린 충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겠느냐.
네.
지뢰 겁먹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건 그건 박 대통령 책임입니다.
네네.
예.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박 대통령이 좀 그런 태도를 고쳐야 되는데.
네. 예.
또 아랫사람도 너무 이렇게 그냥 겁을 먹고 할 말도 못 하는, 스스로 안 하는. 예. 이런 자세가 버려야 되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게 다 잘 이루어져야 대통령의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래야 네. 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좀 돕자 네, 하는 네. 뜻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쓴소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한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취임 네. 200일 차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한문의 사자성어에 경황망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되돌아보면 임사참사에서 윤창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야말로 경황망조의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65%대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박 대통령의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나 일관성 같은 태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평가가 당장 국정수행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겠죠. 하기야 10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편입니다. 정부 구성이 두 달이나 늦어진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그동안 박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운영의 자질이랄까 방식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인사 참사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나 윤창중 대변인 기용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 등을 보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사람을 보는 밝은 눈, 즉 지인지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족한 능력을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인사 능력은 국정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중에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거 왕조 때도 그랬습니다. 둘째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새 정부다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 등장한 대통령은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명확한 국정 지표를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국가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새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박 대통령은 아직도 국정을 주도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여당 내부에 이렇다 할 비주류 세력이 없고 제1야당도 내부 혼란으로 견제 능력을 잃음으로써 취임 초부터 전임자에 비해서는 국정을 추진하는 데 훨씬 유리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이어서 명확한 국정 목표의 제시를 통해 국력을 결집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취임 초에서부터 국정 주도력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의 쓴 경험을 교훈 삼아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쳐나간다면 그동안의 고생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덕담보다는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